자, 홍콩에서 아주 비극적인 대화재. 정말 큰 불이 났는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6일이죠. 홍콩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가 한 동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무려 7개 동이 탔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맹렬하게 아파트 7동이 대형 화재, 불이 나는 일이 홍콩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낮에 났고 저녁까지 계속 거의 24시간 가까이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불이 옆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점점 불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규모가 대단히 컸다. 게다가 홍콩 그리면 워낙 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번 화재가 굉장히 전례 없는 규모까지 커졌다라는 외신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화재의 장면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짧게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큰 화재였냐? 아, 이게 진짜 우리 주변에서 화재가 저 정도 났으면 이게 아파트 7개동입니다. 7개동.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7 보이시죠? 뭐 엄청난 규모로 불이 났다고 할 수 있고 사상자가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사상자 수가 사망이 현재까지 최소 128명 그리고 실종자가 200여 명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정말 200명 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대형 화재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진도 굉장히 서구 언론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 앞에 있는 분이 실제로 자기 부인, 자기 사모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절규한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막 사람들의 눈시울을 많이 자극을 했던 그런 장면인데 이번 화재가 낸 곳이 왕푸코트, 그 아파트 단지 이름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이 단지에는 무려 2000세대 48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으면 정말 엄청난 뭐 1000명 단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아파트 높이는 31층 그리고 옆에 보이시겠지만 동수가 총 8개 동입니다. 8개 동 중에 7개가 타고 다행히 하나는 타지 않았습니다. 7개 동이 탔던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녹색 천 같은 게 덮여있고 그렇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중이었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보수공사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뭐 피해가 뭐 줄었다면 줄었다고 할 수 있죠. 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8곳 중에 7동을 전부 태웠다. 해당 단지의 요 뒤에 있는 오른쪽 8개 요 단지로 다행히 이제 불이 붙지 않고 앞에만 붙었는데 요거를 공중에서 찍은 게 있습니다. 규모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보여드리면 요런 정도였습니다. 저 뒤에 파랗게 불 들어온 게 저기가 여기가 하나 타지 않고 8개 동 중에 앞에 좌측부터 돌아가서 7개 동이 전부 이제 불을 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면은 와 정말 얼마나 끔찍했을까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요런 상황입니다. 홍콩에 불이 났는데 자 그러면 사고의 원인은 뭐냐? 아파트 단지가 물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7개 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 이유가 뭐냐? 일단 사고 원인은 담배꽁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언론에서 아직 불명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다! 뭐 이건 없고 불이 왜 시작됐는지 모르겠어. 다만 7개 동이 다 붙은 거 보니까 혹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그물망 뭐 이런 것들이 이 불쏘시개가 돼서 불이 옮겨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죠. 이것 때문에 홍콩에서 지금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많은 언론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이 대나무 비계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녹색 그물망 우리가 공사 지을 때 많이 보이는 여기 안전망으로 쳐놓은 거 공사 인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동하시고 뭐 위아래 이동하고 할 때 밟고 쓰는 거 그 대나무 비계와 녹색 그물망이 이게 불이 타갔고 옆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죠. 참고로 이 대나무 비계가 뭐냐 고기 비계 그 비계가 아니고요. 비계가 한자로 비계 공중계 계단 그러니까 날아갈 비 비상하다 할 때 비 있죠. 날비에다가 계단을 씁니다. 그래서 비계 공중계단 이게 우리 그냥 현장에서는 족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족장이 뭐냐 일본말로 아시바라고 한다 그럽니다. 발을 놓는 곳 한마디로 여기 이제 인부가 발 딛고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 딛고 이동해서 족장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비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저기를 비계가 덮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대나무 비계였어요, 하필이면. 이 대나무 비계가 이제 불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31층 고층 아파트인데, 이렇게 높은 아파트를 대나무 비계를 사용해서 살 수 있나? 31층이면 거의 몇 미터입니까, 이게? 한 층에 3미터, 4미터만 잡아도 100미터잖아. 이 대나무를 그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설치는 이게 가능한가? 놀랍게도 홍콩에서는 저런 고층 아파트들도 대나무 비계를 사람이 수동으로 설치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서 대나무 기둥을 복잡한 매듭으로 엮어서 올리고 올려서 100m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죠. 30층 아파트도 사람이 이 대나무 비계를 엮어갖고 대나무리 비계를 만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왜냐면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이게 기술자도 있고 자격증도 있어요. 이게 도제 관계라 그러죠. 위에서 알려주는 장인 같은 분들도 있고 대단히 어렵다 그러는데 홍콩에서는 수십 층 높이의 상업용 고층 빌딩도 대나무 비계로 뭐 수리를 하거나 짓거나 한다는 거죠.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 대나무 비계다. 왜냐? 가볍고 운반 및 보관이 간편하고 좁은 공간에서 설치 및 해체가 빠르다. 또 바닷가기 때문에 요 해풍에 염분이 몰려오는데 뭐 철근 이런 거는 염분으로 뭐 부식될 수 있고 하지만 대나무는 그런 것도 없다.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셨죠? 금속 비계. 우리는 뭐 이게 너무 익숙하죠? 이 금속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발판 같은 거 돼 있고 밟고 걸어 다니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너무 익숙한데 대나무 갑자기 왜 대나무 비계는 중국에서 예로부터 활용되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옛날부터 심지어 만리장성을 쌓을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건물 지을 때 만드는 방식. 하늘 계단. 만리장성은 2000년 전이잖아. 2000년을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중국에서도 요 대나무 비계로 만듭니까? 놀랍게도 중국 본토에서는 대나무 비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6층 이상 건설 현장에서는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 메인랜드에서는 안 해 이제. 홍콩에는 남아있다는 거죠. 홍콩에서는 그럼 왜 이거를 계속하고 있냐? 홍콩 정부도 올해 이 대나무 비계 사용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도 위험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 좀 줄여볼까? 그리고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공공공사에서 금속 비계 의무화를 발표했어요. 내화 강철로 대체하겠다. 이제 공공공사는 금속을 써라. 이걸 발표했는데 실제로 잘 적용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7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나무 비계 금지는 안 한다. 금지는 안 한다. 대나무 비계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쓸 템은 써라. 뭐 우리가 이거를 뭐 꼭 강철이나 꼭 뭐 내와 뭐 금속으로 바꾸라고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홍콩 건축의 약 80%가 저 대나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80%면 사실상 전부 저 대나무를 짓는다는 거죠. 저 고층 건물들을. 홍콩이 얼마나 스카이라인이 고층인데 그걸 전부 다 대나무로 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홍콩에 가면은 아마 가신 분들 이제 아마 눈여겨보시면은 고층 빌딩 공사를 할 때도 대나무를 들고, 이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들고 녹색 그물망으로 이렇게 쳐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홍콩 같은 대도시에서 왜 아직도 대나무를 고집할까? 뭐 대나무가 그래 뭐 싸고 빠르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굳이 고집할 이유가 있나? CNN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세기 전, 심지어 2000년 전의 기술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대도시를 건설하는 곳, 홍콩, 이렇게 실렸는데 왜 대나무를 아직도 고집하냐?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쉽고 대나무는 훨씬 더 자르고 조그맣게 만들고 싶다. 물론 품질이 당연히 일정하지 않고 손으로 묶어야 되고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술만 있으면 굉장히 자유자재로 변환하기 쉽다는 거죠. 강철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 모양으로 써야 되는데 대나무는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게 하나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싸다. 중요하죠. 싸다. 대나무는 워낙에 빠르게 자라니까 저걸 사용하면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기술자들의 실력이 미쳐서 설치가 강철보다 6배가 빠르다. 해체는 12배 빠르다. 설치 해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담배 무신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좀 정확히 안 보이는데 담배 같은 거 무신 건데 안 되겠죠. 이게 똑 떨어지면 잘못하면 불이 붙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대나무 비계를 하는 분들이 엄청난 장인이라고 합니다. 2,500명의 등록된 대나무 비계 장인이 활동하고 있다. 장인분들이에요. 장인분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무형문화재급의 고유 전통기술, 우리가 도자기 믿는 듯한 그런 기술, 그런 기술의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나무 비계가 홍콩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라고 느낀다. 대나무 비계를 없앨 수 있는데 그걸 없애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해. 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 전통기술을 없애냐? 2,500명이 그 자격증도 갖고 있고, 저 뭐 우리 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뭐 도자기 미술, 뭐 아니면 뭐 부채 만드는 기술, 약간 요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유산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 기술자분들의 실력이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 몇 시간 만에 건물 전체를 뒤덮을 만큼의 대나무를 세울 수 있다. 와, 뭐 기술의 극한에 간 거죠. 그 높은 데를 대나무를 이렇게 저 정도로 갔다는 거고. 그래서 당국이 올해 없앨까 뭐 눈치를 봤는데 수백 년, 천 년이 넘는 동안 전수된 유산, 문화유산을 없앨 거냐. 비계기술이 장인에게서 견습생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없앨 거냐라는 비판에 시달리다 보니까 못 없앴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대나무 비계 자격증이 있다 그럽니다. 대나무 비계 제작 기술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건설 문화의 일부로 생각한다. 아직도 잘 묶어서 하는 걸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금속 비계 의무 사용 요거 한번 얘기가 나왔을 때 홍콩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대나무 비계의 종말 아니냐. 우리 문화적 건축문화의 종말이다.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이번 대화제에 대해서도 저 대나무 비계가 원인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 라고 반발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다 그래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나무는 방염 처리가 돼 있어서 불이 잘 붙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 대형 화재 같은 경우는 일부 시공사들이 플라스틱 폼 그리고 불에 잘 붙는 그물 이런 걸 쳤기 때문이지 대나무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 전통 기술이기 때문에 대나무 비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연성 높은 어떤 플라스틱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저 아까 녹색 천 같은 거 저런 걸 둘러갖고 더 대형 화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홍콩이 지역적으로 대나무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건설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다.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좁은 공간으로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나무는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고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돼서 거의 미로처럼 되어있는 공사 공간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홍콩의 건물들을 보면 너무 가깝게 딱 붙어갖고 그래서 이번에 8개 중에 7개 동이 이번에 화재가 난 게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냐. 불씨가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진 거 아니냐. 밀집 거주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홍콩의 건물들은 이 간격이 몇 인치 왜 인치를 쓰나 센치를 쓰지 간격이 몇십 센치밖에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우리도 가끔 옛날에 어디 아파트였죠? 이렇게 아파트가 V자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창문이 있고 창문을 열었더니 맞은편 집이 창문을 열어왔고 악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였더라? 건물이 이렇게 아파트가 V자로 서 있는데 주방에 창문 열었더니 저 창문 열어 이러면서 이렇게 약수했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도 건물 간 간격이 너무 좁아갖고 대나무 비계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 밀집된 주거로 정말 악명이 높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엄청나게 빽빽하게 아파트에 있고 바다바다바다 있는 게 대부분 홍콩 사진인데 홍콩은 만성적으로 건축용 토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빽빽한 것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유명했는데 구룡성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도 몇 개 나왔었는데 구룡성채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1993년에 철거됐어요. 여기가 구룡성채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제가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이 아래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되게 유명한 사진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닥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아니면 위에서 바닥을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가 바닥인 겁니다. 위를 쳐다본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지금 바닥을 본 거죠. 빼빽하게 있는 거 이게 구룡성채로 예전에 정말 유명했는데 왜냐하면 저 구룡성채 인구 밀도가 이게 구조도 같은 겁니다. 왼쪽이 저 구조도인데 한 200m 200m가 안 되는 공간 안에 3만 5천명이 살았다. 아, 극한의 밀집도죠. 극한의 밀집도 제곱킬로미터당 제가 계산한 건데 그냥 수동으로 120만명 서울시 기준으로 7억명 만 이런 밀도를 산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구 밀도로 유명했던 게 구룡성채인데 홍콩에 있었죠. 자, 그러면 홍콩이 그렇게 좁고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밀집해 살고 있냐? 홍콩의 면적을 보면 서울의 면적보다 넓습니다. 놀랍게도 두 배 가까워요. 인구 수는 서울보다 작아요. 잠깐만, 우리의 상식과 뭔가 조금 다른데 홍콩의 면적은 우리보다 거의 두 배인데 인구는 우리보다 상당히 작아. 그럼 서울이 미친 거냐? 그 빽빽하다는 홍콩보다 서울이 더 빽빽하냐? 실제로 저 면적을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게 나옵니다. 홍콩보다. 심지어 두 배. 두 배가 넘죠. 자, 근데 이건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나름 땅은 넓은데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곳이 전체의 6.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전체 면적 중에 4분의 3 가까운 지역은 개발이 아예 금지돼 있어요. 국립공원이거나 자연보호지역 우리로 치면 아니면 미개발지역 거의 75% 가까이 되죠. 주거지역은 단 7%. 실제로 전체 영토의 75%가 미개발 지역이고요. 주거지역은 7%고 나머지 24%에 다 몰려 사는 거예요. 빽빽하게 몰려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 주거지역만 따지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마카오, 모나코, 싱가포르, 홍콩, 지브롤터 이런 데들이. 거기만 따지면. 거기만. 그러다 보니까 홍콩 여행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뭐가 빡빡하죠. 우리나라 아파트하고는 뭔가 느낌이 다른 아파트들이 많아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엔 아파트 간격이 너무 촘촘해. 좀 한 번밖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촘촘해.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많이 주죠. 실제로 가보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더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땅도 많은데 자연보호지역 좀 풀고 미개발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홍콩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이게 이제 홍콩의 이제 높낮이를 이제 표시한 지도인데 홍콩인들의 그 괴로움이 느껴져요. 한국인이라면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홍콩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산악지형입니다. 평야도 있는데 이 평야지역은 바다에 잠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야지역이 대륙붕이 된 거고 뾰족 솟아 있는 데만 섬처럼 되다 보니까 산악지형이 75%를 넘고 자연보호지역이 40%를 넘고 보통 어디에서 다 살고 있냐?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 홍콩 가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이런 데 몰려 살아요. 이쪽 저런 데 이제 몰려 살다 보니까 물론 뭐 이쪽도 있지만 이번에 불난 아파트는 요 꺾인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불이 났는데 더 개발하기가 지형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게 있고 물론 그래도 여기도 땅이 있고 땅을 뭐 개발하려면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산가 가서 뭐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홍콩 정부는 신규 토지의 개발을 통제하는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통과해야 될 규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규 토지의 새로운 개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았다. 왜냐? 홍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토지 경매를 통한 임대업이다. 뭐 이해는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토지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개발업체의 토지를 경매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막대한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인 곳에 이제 계속 개발을 하게 되고 넓게 개발을 잘하지 못했다. 주요 수입원이니까. 그리고 이 홍콩의 주요 수입원 때문에 홍콩이 저세율 제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졌다. 단순하고 낮은 세율. 그래야 기업들이 오니까. 금융허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외국인도 그래야 오는 거고. 자, 그래서 낮은 세율을 유지해주고 이런저런 혜택을 주려면은 또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뭐 토지를 경매한다든지 토지를 임대해준다든지 토지를 개발해준다든지 그걸로 높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홍콩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 홍콩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고 이제는 우리는 다 알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홍콩이죠. 런던보다 집값이 비쌉니다. 홍콩이. 파리보다 집값이 비싸요. 뉴욕보다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상당히 많이 비싸고 제가 예전에 홍콩 갔을 때 가이드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나가다가 저기 집 보이시죠? 그래서 예! 무슨 언덕 중턱에 있는 집이었는데 저기 얼만지 아세요? 그러길래 얼만데요? 그랬더니 300억이요? 그래갖고 그게 벌써 10년 전. 그러면서 그게 누구 집이라고 했는데 무슨 유명한 연예인 할지 얘기했습니다. 홍콩 무슨 배우 그분 집이에요? 이러고 지나갔는데 저게 300억이요? 그러길 오!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시민들이 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죠.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만들어준 굉장히 빽빽한 공공주택에서 도시 인구의 거의 45%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그래서 이번 화제가 난 아파트 단지 거기도 역시 웡푸 코트라고 얘기하는 곳 정부 공공주택 프로그램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틈도 없고 이제 불이 굉장히 쉽게 옮겨 붙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저렴한 주택을 할인가로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큰 불이 났다는 거고요. 홍콩의 전체 토지 중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토지 중에서 6.9%밖에 거주지역으로 사용을 안 하는데 그중에서도 공공주택은 1.4%밖에 안 되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홍콩 여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그 모습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인데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이 13제곱미터다. 가로 세로 4미터. 고시원이죠, 고시원. 제가 10년간 이런 고시원에 살았는데요. 물론 저는 잠만 자고 PC방에 가서 괜찮긴 했는데, 혼자 살았고, 게다가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1인당 평균 주거 공간이 욕조 2개 크기인 그런 곳에서 이제 어렵게 어렵게 사는 거고, 그리고 송콘 같은 경우에 케이지 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방을 쪼갠 거. 방을 뭐 위아래 쪼개거나 방 가운데다가, 이 뭡니까 이거, 차단막 같은 거 두고 옆에 사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진짜 옛날 하숙. 아니면 진짜 옛날 고시원.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게다가 문제가 점점 홍콩도 고령화되죠.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인데, 굉장히 이제 좁은 곳에 몰려 사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물론 아니 개발하면 되지 않냐. 요 까만 곳 갈색에 몰려 산다 그러는데, 저 북쪽에 여긴 평야인데 위는 선전입니다. 여기 개발하면 되지 않냐. 여기 땅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물론 여기는 산이지만 저 평야에다 개발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2021년에 홍콩 캐리람 시절에 홍콩 북부 개발이라는 거를 발표해요. 북부 대도시 개발 계획. 여기입니다. 선전하고 붙어서. 그리고 중국도 이걸 밀어줘. 왜냐면 선전하고 붙어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홍콩이 막 중국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위하고 하니까, 야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자. 선전하고 붙어있게. 홍콩 북부 개발 계획을 많이 밀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면은 저 북부 개발 계획을 발표하니까 홍콩 부동산이 좀 이 임대료가 좀 주춤하죠. 아무래도 대규모 개발 계획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 업체들이 아이고 자금 사정도 어려워지는데, 이 북부 개발계 엄청난 돈이 들어가, 수십조 뭐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뭐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영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홍콩 당국의 목표는 2049년까지 저기를 어떻게 잘 개발해서 분할 아파트, 지금 어렵게 쪼개서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없애고 주택난을 없앤다라는 거라고는 하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돼야겠죠. 새로운 개혁안에는 4만 3천 세대의 공공주택을 북쪽에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늘리고 홍콩의 이런 빽빽한 도시란을 없앤다고 하는데, 북부 개발 계획 잘 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그 임대 아파트라고 불렸던 아파트의 대규모 화재 상황이 나니까, 이게 뭐 좋은 뉴스라면 굉장히 또 신나서 얘기하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화재가 또 터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